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한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적대적 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인민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지금까지 발휘해온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연합훈련은 과거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미한 연합공군훈련으로 북한은 지난 6일에도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통해 여기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미국 관광은 올해 조정된 규모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밀리 의장은 내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미한군사위원회 MCM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MCM 회의는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합니다. 특히 지난 8월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 작전 통제권 기본 운영 능력 검증 결과를 논의합니다. 두 나라 합참의장은 이 결과를 15일 열리는 제51차 미한안보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가 터키에 수감됐던 자국 출신 IS 포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터키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슐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부 장관은 어제 저녁 두 나라 정부가 자국 출신 포로와 그 가족들을 받아들일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는 독일과 미국 국적 포로 각각 한 명을 추방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또 곧 유럽 국적 IS 포로 23명을 추가로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터키에는 현재 IS 포로 수백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내무부도 어제 자국 출신 IS 포로 11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도 터키에서 추방될 자국 국적 IS 포로 2명이 고국에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5개월 넘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오늘 다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특히 이날 저녁 홍콩 중문대학 등 몇몇 대학 안에서 격렬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과 고무탄을 쐈고 시위대는 이에 맞서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시위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시위에서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에게 실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앞서 시위대가 이날 오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서 출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또 이날 점심시간에는 홍콩 금융중심지인 센트럴 랜드마크 빌딩 앞에서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애초 범죄인 송환법 개정 반대로 시작된 시위는 현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산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사임한 남미나라 볼리비아에서 상원 부의장이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야당인 사회민주주의 운동 소속 자니네 아니에스 상원 부의장은 어제 저녁 의회에서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사퇴를 전후해 모두 사임했습니다. 앞서 아니에스 부의장은 이날 공석이 된 상원의원 직장을 먼저 승계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폭력 시위가 발생하자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미 해군 순양함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순양함 챈슬러스비람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번 항해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것이라면 어디라도 항행이나 비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9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에 순양함이 해당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 정부는 미 해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운항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주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가 만났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I heard the same old rhetoric from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통해서 대화에 나올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I think they're missing an opportunity to try to work out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 한때 함경 북도와 양강도 북부 산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9도에서 11도, 산지연 지역은 23도가 더 떨어집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7도로 5도에서 6도 또는 9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난주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 MNC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가 만났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미북 양측이 단계적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면 비핵화 협상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정부 당국자 간 만남이 있었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이 전했습니다.
I was told that there was such a meeting, U.S. and North Korean officials.
이 회의에 참석했던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당국자 간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 나라 관료들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밝혔습니다. 올해 회의에는 북한에서 조철수 외무성 미국 국장, 미국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 한국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이 참가해 정부 대표 간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외에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 등 전직 관리들도 참가했습니다. 또 미북 간 반관 반민 회의를 중재해온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참석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회의에서 북한 당국자들의 발언은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I heard the same old rhetoric from speakers from North Korea about the hostile policy,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world, about the peace-loving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소위 적대시 정책, 전 세계의 비핵화, 북한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과거의 수사법을 되풀이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북 양측이 단계적 진전을 내는 데 집중한다면 비핵화 협상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통해서 대화에 나올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정상회담만을 고집하고 있어서 비핵화 합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 결렬 이후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n talking with officials, it doesn't seem that there's meetings occurring, although communication can occur via the New York Channel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클링너 연구원은 12일 VOA에 미국과 북한이 뉴욕 채널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양측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은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실무회담에 나온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말하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약속들의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미북 간 물밑 접촉과 협상 재개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은 뉴욕 채널과 스웨덴 정부를 통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협상에 다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북한이 실무회담 재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은 유연성을 갖고 작은 비핵화 진전이라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북한은 이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re missing an opportunity to try to work out a modest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when they have very flexible and friendly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빅딜이 아닌 보통의 비핵화 합의를 맺으려 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큰 폭의 제재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만을 고집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현 상태에선 북한이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압박과 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실무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n a negotiation, both sides have to show flexibility. I don't doubt that there is ample.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양측이 모두 유연성을 보여야 하며 자신은 미국이 좀 더 유연성을 보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듣기에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유연성을 보였지만 북한 측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전했습니다. 한편 클릭너 연구원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택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 협상의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US shouldn't lower the bar on requirements for North Korea to comply with the resolutions until North Korea's behavior has changed the pressure and the sanctions should remain.
미국은 북한이 준수해야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며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서면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합의를 하기 원한다면 탄핵 정국에서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자신들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넘겼다고 북한이 새해에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혹은 핵무기를 실험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타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며 국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2017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은 올해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며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와 제재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11일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미북 관계 거의 진전이 없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Which is entirely attributabl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 perpetrated by US.
현재 한반도 정세는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에 의존해 저지른 정치적, 군사적 도발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김 대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solve the nuclear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needs
장일훈 전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의 접근법을 버리고 새로운 셈법으로 북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운명은 미국의 접근법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꿀 때까지 대미 협상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위협이 제거된 이후에야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 회의에서 올해 재개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This year, joint military exercise presumed to be suspended has been resumed, and latest military
올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됐고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첨단 군사 장비들이 한반도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김 대사는 이런 미국의 조치들은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이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자유적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자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로버트 우드 군축대사는 지난달 15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held out the prospect for a much brighter future for North Kore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경우 북한이 훨씬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드 대사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Regarding North Korea, our goal remain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들을 계속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드 대사는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1일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관계에 진전이 없었던 것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미 당국자들과 언론 등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주로 북한의 도발 국면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한 달간 약 20건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인터뷰 중 북한이 언급된 횟수는 단 두 건. 그마저도 한 건에서만 북한 미사일 문제가 질문으로 나와 답변했을 뿐 나머지 한 건에선 북한이 예시로만 잠깐 언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때마다 북한 문제를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끊이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당국자들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 북한을 언급한 건 20여일 전인 지난달 21일이었는데 지난달 5일 이후 약 보름 만에 처음 나온 북한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도 수차례 글을 올리는 트위터 계정에도 지난 8월 이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폼페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외에 미 당국자나 미국의 주요 부처들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이 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각각 2,500건씩의 북한 관련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올해 북한이 언급된 기사는 11월 12일 현재 1,270여 건에 불과합니다. 800에서 900여 건에 그쳤던 2015년과 2016년보다는 많지만 최근 2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 밖에 워싱턴의 주요 민간단체들이 북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횟수나 북한 관련 서적과 영상, 기고문 등의 숫자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도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검색어 분석 서비스 구글 트렌즈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때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북한은 2017년 구글에서 검색 횟수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발이 잦아든 2018년부터는 검색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 트렌즈를 통해 북한을 이란, 베네수엘라와 비교해보면 2017년 북한은 검색 횟수에서 이들 나라들을 압도하지만 2018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올해는 이들 나라들의 검색 횟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최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처럼 북한 문제가 잠잠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It is clear that he would like to keep the situation exactly where it is because many of his supporters believe he's solved.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북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리에 북한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나 대외 성명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다뤄진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지사지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첫 유엔 주재 대사로서의 경험을 담은 책 외람된 말이지만을 펴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책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16쪽을 할애해 자세히 다루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미국이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껏 도발 수위를 높이던 당시 공개리에 북한을 최고 수위로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또 다음 달인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북한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헤일리 전 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성 발언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거론했던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엔에서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압박 기조에 동참시키기 위해 맞춤형 전략, 즉 역지사지 전략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키신저 전 장관의 조언에 따른 전략으로 먼저 중국 측에 접근해 중국이 가장 꺼리는 상황에 대해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북한 붕괴라는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미국의 제재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을 설득한 뒤에 러시아 측에 접근해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만 북한을 지지한다면 북한을 옹호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의 최대 압박 기조에 동참해 안보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뒤 6년 동안 300명 이상이 숙청됐고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분이 정치적 통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체제를 비판하거나 금지된 책이나 언론을 볼 경우 강제 수용소로 보내 고문을 하거나 굶겨 죽이고 또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주변국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미한연합사령관들은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안정적인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 미한일 3국이 함께하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없으면 미한일 3국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변국에 보낼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변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지나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선 미한 양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방위비 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며 미래에 한국군 지휘부가 미한 연합군을 지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3일 서울에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주최하는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 부사령관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직 미한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들은 미한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미한동맹 유지를 위해선 강력한 연합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방어하고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게 연합사의 최우선 임무이며 그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군과 한국군은 즉각적인 전투태세와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you got to continue to train. There's no excuse for not training. That means more loss of life if you do go to conflict and it serves as a deterrent to the North Koreans and other.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도 미한 동맹은 미국이 유지하는 동맹의 근간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수호하는 동맹의 미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 미한 두 나라는 협력해야 한다며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과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will be political disagreements that work themselves out at the policy level. But as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스카파로티 전사령관은 또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 차원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많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미국과 한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특히 금전적인 부분을 부각시키지만 비용을 제외하고 어떤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결국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really what I would say to you is you've got to look at all of those things, contributions, capabilities, and the cash, and you need to focus on what's the value, not the cost.
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은 오늘날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재래식 무기도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미한 연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미래에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미한 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미한 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12일 VOA에 주한미군에 대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lso my understanding that this is not a negotiation tactic. This is the result of a new paradigm.
샴포 전 사령관은 밀리 의장의 발언은 협상 전술이 아니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의 발언은 일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동맹들의 방위금 분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일맥 상통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인들은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에 왜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은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용과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리 의장이 이번에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e's trying to explain that indeed there are significant costs associated with U.S. forces in Korea.
합창 의장이 주한 미군과 관련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정당한 근거를 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we're playing what I would call SMA chicken now.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은 미국과 한국이 누가 먼저 굴복할 것인지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며 당연히 한국민들은 왜 자신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셀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이 분담금과 관련해 합의를 보더라도 한국 국회를 통과할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럴 경우 현행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만료되는 다음 달 31일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ustain a strong alliance while he's also trying to do the bidding of his own boss.
밀리 의장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란 겁니다. 오헨론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좀 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방위금 분담 협상이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I'm more concerned about the impact it will have on the alliance.
샴포 전 사령관은 적국들은 동맹 사이에 문제가 생겨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즐길 것이라며 자신은 분담금 문제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2일 발표한 금융거래주의보에서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해 공개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이 기구가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한 사실을 강조하며 전체 17페이지 중 5쪽에 걸쳐 북한 문제를 언급해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지난달 18일자 공개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 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 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조치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서 이란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6년 대응조치국에서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공개 성명에 북한 외에 이란을 추가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로비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창립자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의 민주당 소속 로칸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안건입니다. 19명의 의원들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고 12일 현재 40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지원 대부분은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으로 전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결의안 발의엔 진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과 최연소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코르테즈 의원, 올해 처음에 하원에 진출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이고 역시 칸나 의원이 주도한 유사 내용의 결의 조항이 하원의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 결의 조항은 상원의 국방수권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의회를 상대로 한국전 종전 로비를 적극 펼치고 있는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문 크로스 DMZ입니다.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에 따르면 워싱턴의 EB 컨설팅은 지난 5월 위민크로스 DMZ를 위한 로비 업체를 공식 등록해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로비 활동은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인 3분기에도 이 업체의 로비는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에만 초점을 맞춰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는 단체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위민크로스 DMZ가 유일합니다. 이 단체의 공식 로비스트로 등록된 엘리자베스 비버스, 위민크로스 DMZ 고문은 11일 VOA에 로칸나 의원의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 작성과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추가 지지 의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버스 고문은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의 일환으로서 한국전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The purpose of what we're doing there by trying to add co-sponsors is we're really trying to build the political space for peace.
평화를 향한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식은 당파적이어서도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비버스 고문은 상원에서도 동반 또는 유사 결의안이 발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표 발의 의사가 있는 상원 의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위문크로스 DMZ를 포함한 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 최근 접촉한 의원은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버니 샌더스 의원입니다.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의 유일한 상원 의원인 샌더스 의원은 위민크로스 DMZ와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관계장 등과 면담 직후인 지난 4월 관련 영상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평화 합의는 미국과 영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이 상원의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발의할 것인지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버스 고문은 밝혔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된 선거 기부 내역에 따르면 위민크로스 DMZ 창립자인 크리스티난 사무총장은 지난 2월과 4월 샌더스 의원의 대선 캠페인에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또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물러선 마이크 그래블 전 상원 의원과 앤디 김 하원 의원에게도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래블 전 상원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국전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버스 고문은 위민크로스 DMZ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Women Cross DMZ has a mission and a goal that is pretty squarely focused on a peace agreement.
비버스 고문은 위민크로스 DMZ의 일부 활동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시각은 대부분 군사주의와 틀에 박힌 사고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회동합니다. 또 중국과 무역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경고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공개 청문회가 13일 시작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미국과 터키의 정상 만남 소식 보죠. 워싱턴에서 만나는 거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3일 오늘 백악관에서 회동합니다. 양국의 관계가 몹시 껄끄러운 가운데 열리는 회담인데요. 네. 이 AP통신은 미국과 터키 관계가 지난 수십 년 이래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터키하고 미국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을 단행한 일, 네. 또 터키가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한 결정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놓여 있는데요. 두 정상이 어떤 해법을 풀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13일 낮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터키가 지난달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초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 조직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군의 공격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에 있는 소규모 미군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이 주도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격퇴전에서 미국을 도운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이 배신 행위라는 국내외 안팎의 비난이 쏟아졌었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는 또 터키를 제재하는 그런 결의안이 통과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국 하원이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과 관련해서 터키의 고위관리들과 군 장성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터키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초당적인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에르도안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은행과 터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번 에르도안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네, 일부 의원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초청해서는 안 됐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 회원국이자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매우 중요한 우방국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양국의 경제관계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서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상원에서 새로운 터키 관련 결의안이 상정됐다는데 어떤 건가요?
네, 지니 샤힌 의원 등 두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12일 터키의 자유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네.
이들은 터키 정부가 언론인과 정치적 반대자들, 소수 인종 등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8만 명이 넘는 터키인들이 현재 구금돼 있고 1,500개가 넘는 비정부 기구들이 테러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폐쇄됐으며
네.
13만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또 비슷한 이유로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정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 지금 미국 의회 이런 반대 분위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결코 어떤 상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네.
외교적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네.
이 관리는 현재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리아 상황뿐 아니라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 중요하게 다룰 핵심 현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터키는 현재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400의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터키가 이미 지난 7월 1차분을 인수해서 이어서 9월 2차분 인수를 완료했고요.
네.
내년 4월까지는 S-400의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미국이 터키의 S-400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중요하죠?
네, 미국 당국자들은 이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S-400을 운용할 경우 이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인 F-35 등의 보안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터키에 대한 F-35 판매를 중단시켰는데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터키 제재를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양국의 정상이 이번에 만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간 터키 측에 S-400 대신에 미국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을 요구해왔는데요.
네.
주요 매체들은 터키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와 터키에 대한 제재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과 무역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대규모 관세를 매길 것이다 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열린 뉴욕 경제 클럽에 참석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 그 합의에 도달을 해서 이제 서명만 하면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의 중요한 1단계 무역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과 미국의 노동자, 위대한 미국의 기업들을 이롭게 할 때만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의 주체는 미국이라면서 합의를 할지 말지는 미국이 결정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행태를 아주 크게 비난을 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속임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지난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한 이래 중국만큼 미국을 속인 나라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 전임 행정부들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전임 행정부가 뭔가 잘못했다. 어떤 잘못을 말하는 건가요?
예, 전직 대통령들이 중국의 그런 속임수를 용인했다는 겁니다.
네.
그 결과 미국의 노동자들과 제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했으며 그로 인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5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맞고 있기 때문에
네.
간절하게 이 무역 합의를 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당초 양국 정상이 다음 달 원래 칠레에서 열리기로 했던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칠레에서 다음 달 중순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때 두 정상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 1년 넘게 이어져온 양국의 무역 갈등 일단락 짓고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레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로 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서명할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장소는 없는 거죠?
네, 일부 매체는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합의문에 서명할 거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네.
네,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1단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은 중국 측에 시장 개방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주문하고 있고요. 중국은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일부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시각 CNN 방송에서도 청문회장의 분위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좀 안정된 분위기거든요. 곧 시작될 것 같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기로 최근 하원이 결의한 데 따라서 공개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CNN 방송은 이 역사적인 청문회가 시작된다라고 머릿기사 제목을 뽑았는데요.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서 많은 미국인의 눈과 귀가 청문회 현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탄핵 조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난 9월 24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6개 상임위원회 실무 진행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비공개로 증인을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 행정부 각 기관이나 관계자들에게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이 과정은 정보위, 외교위, 정부개혁감독위 이렇게 세 곳에서 주도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일. 어떤 걸 말합니까?
네, 외국 정부에 대한 원조를 수단으로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좌의 현지 행적 등에 관해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통화에 앞서서 4억 달러 가까운 대우크라이나 원조금 집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정치적인 경쟁자에 대한 조사 조사를 대가로 원조사업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하원 다수당으로서 탄핵 정국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에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은 이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의 문제를 제기한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이 내부 고발자를 활용해서 마녀 사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그 신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당시 통화는 완벽한 것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의 부패 상황을 우려하고 관련 사안에 조사를 요청하는 건 정상 간 대화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사 실행을 대가로 원조를 보류를 풀어주는 이 대가성도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비공개 증언들이 진행됐고 또 일부는 또 증언록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대사, 또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대사 등은 해당 사안의 대가성을 사실상 인정했고요. 로라 쿠퍼 국방부 부차관보 등은 관련 지시의 적법성을 우려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안전보장회의에 근무하고 있는
네.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은요.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를 상부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시작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공개 청문회 누가 나오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문회 첫날인 13일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대사와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가 출석하는데요. 테일러 대사는 앞선 비공개 증언에서 관련 사안의 대가성을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증언하는데요.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협조하지 않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중간 강계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고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양과 양덕, 남포 영하 기온입니다. 양덕은 영하 9도, 평양의 낮 기온은 4도 정도로 머물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 4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개성과 사리원, 신계 지역만 오전에 맑겠지만 나머지 구름 많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개성 영하 4도, 낮 기온은 4도에서 6도 정도로 머물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해산 영하 14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고 먼바다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한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지금까지 발휘해온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연합훈련은 과거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미한 공군훈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조정된 규모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연말까지 정해준 시한도 숙고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쌍반 신뢰의 기초에 합의한 미북 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며 세계를 크게 흥분시켰던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밀리 의장은 내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44차 미한 군사위원회 MCM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MCM 회의는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합니다. 미한 두 나라 합참의장은 이 결과를 15일 열리는 제51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이 주재합니다. 5개월 넘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오늘 다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특히 이날 저녁 중문대학 등 몇몇 대학 안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과 고무탄을 쐈고 시위대는 이에 맞서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홍콩대학 시위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시위대가 이날 오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서 출근길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금융중심지인 랜드마크 빌딩 앞에서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대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해군 순양함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다시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번 항해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항행이나 비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9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 또 다른 미사일 순양함이 해당 구역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미 해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난 7월과 5월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뒤 중국 정부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해군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타이완을 자주 위협하는 중국에 맞서 최근 타이완 해협 항해 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사임한 남미나라 볼리비아에서 상원 부의장이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야당인 사회민주주의운동 소속 자니네 아니에스 상원 부의장은 어제 저녁 의회에서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사퇴를 전후에 모두 사임했습니다. 한편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아니에스 부의장의 대통령직 승계를 지지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폭력 시위가 발생하자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가 터키에 있던 자국 출신 IS 포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터키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슐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은 어제 저녁 두 나라가 자국 출신 포로와 그의 가족들을 받아들일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는 독일과 미국 국적 IS 포로 각각 한 명을 추방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또 곧 유럽 국적 IS 포로 23명을 추가로 풀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터키에는 현재 IS 포로 수백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내무부도 어제 자국 출신 포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도 터키에서 추방될 자국 IS 포로 두 명이 고국에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